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동족들을 만나서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세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사역 가운데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의 영혼 가운데에 역사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하는 역사를 풍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그가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복잡한 심경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들의 동족에 대한 긴장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결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비용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결례를 돕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적대적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이런 노력들은 유대인들의 무지와 적대적인 행동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내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다 생각하여서 그들이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아갔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들려서 그들의 머리 위에 얹혀서 안토니아 요새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그를 로마 군인들의 머리 위에서 끌어내려서 그를 치고자 할 때에 바울이 거기에서 그냥 들려 요새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말할 때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1장에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21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수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하였고 바울이 그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층대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구조되었다면 빨리 안전 요새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텐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안토니아 요새의 계단 위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서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긴 본문의 말씀, 어느 면에서는 바울이 몇 번씩이나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그 설교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세 가지의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부형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동족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말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한 말이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8절 말씀 보시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주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께 했던 이 두 번째 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주님 무엇을 하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마디의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자기의 동족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들은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부형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그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안토니아 요새의 계단에 서서 말을 할 때에 그가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할 때에 그 앞에서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조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바울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단지 이방인들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존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그런 신성 모독자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깜짝 놀라서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듣고자 하여서 더욱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말은 그들의 종교적인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이 공용어인 헬라어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어는 시장에서나 그들의 모든 삶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닌 그들의 종교적인 언어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급격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려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이 정통적인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돌을 핍박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나의 증인이고 그리고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유대교적인 전통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른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들처럼 유대교적인 전통에 충실했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연설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무지를 돌이키기 위하여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과거에 자신도 그렇게 유대교적인 전통 속에서 자랑할 만한 혈통과 교육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지만 그런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체적인 이 연설의 핵심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타는 연민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자신처럼 그런 과오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마음 가운데 애타는 간절함을 가지고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 말에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를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항상 외적인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마음은 정말 깨뜨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외적으로 화려하고 그리고 즐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향을 깨뜨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외적인 것을 더 의존합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간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입니까? 여러분, 이건 외적인 것에 더 쉽게 이끌립니다. 그래서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는 보이는 재물에 마음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 아니라 그들의 이 종교적인 혈통이 그들의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성전과 율법 준수와 그것을 지키는 자기 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써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죽였고 또 30년 뒤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자신들을 가장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기 원하는 한 사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어리석은 이 육신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그 정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벗어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무지를 밝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쫓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돈을 벌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쌓아놓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의 영혼은 더 공허해지고 더 만족을 모르고 더 불안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의 종로를 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즐기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면 그 영혼이 비로소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으며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영혼이며 마치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고상한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로소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빛을 보았고 어둠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서 자신을 일생 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육신적인 혈통적인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의 얼굴에 비추어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비로소 그 굴레를 벗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도 자기와 같이 그렇게 헛된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유대교의 율법적 전통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구원의 체험은 우리의 영혼이 이 빛을 보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맞아서 죽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바울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8절에 나오는 주여 미시니까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시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는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연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회심이었는데 그는 이것을 위하여 자신이 열성적인 유대인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반대하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만남을 그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전쯤, 즉 한낮이죠, 낮 12시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춰서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이단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자신을 둘러 비추는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 빛은 단순한 태양의 빛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는 말에서 떨어져 엎드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그에게 정말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를 둘러 비치고 있는 이 빛은 분명히 단순한 자연의 빛,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영광 속에 들려온 그 음성은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그를 더 두렵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그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그것은 두려운 음성인데, 그 음성이 자신을 핍박하는 예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느낀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의 곤란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대적했는데, 그런데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이 곤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에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정말 곤란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영혼이 멸망받을 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앞날을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나왔던 과거의 삶이 다 잘못된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으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격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을 보면서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즉시로 자신의 모든 삶의 죄악들, 잘못들을 알게 되었고 즉시로 돌이켜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구원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이 이 다메섹의 길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진정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울이 충격 가운데 물었던 그 질문이 우리는 일상적인 삶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대답을 우리 각자는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물었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들은 자들입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보지 못한다지라도 우리는 일생 동안 반드시 주여 미신이 까먹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그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이르되,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바울이 물었습니다. 바울이 한낮에 나타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의 영혼이 나사렛 예수의 주님 되심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겸손한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진정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죄악되고 교만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이제 주님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영혼의 상태이며 진리를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영혼 안에는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이런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영혼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도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영혼 가운데 즉시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과거에 자신이 빠졌었던 그 죄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 그의 마음과 심신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주님께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 해답을 얻은 자들입니까? 주님을 대면한 모든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외적인 교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물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바울이 자기의 동족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